요엘서 5번 메시지. 요엘서에 있는 네 가지 인자. 이 메시지에서 나는 요엘서에 있는 네 가지 인자, 곧 네 가지 주요 원칙들에 관해 추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자, 메뚜기들의 소멸시킴. 첫 번째 인자 혹은 원칙은 메뚜기들의 소멸시킴, 즉 소멸시키는 인자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들 메뚜기들은 2700년 동안 존재해왔으며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인간 정부를 나타냅니다. 열국의 정부들은 이스라엘을 소멸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어 왔으며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열국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소멸시키는 인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 이스라엘의 고난. 두 번째 인자, 곧 두 번째 원칙은 고난의 인자, 즉 메뚜기들 아래서의 이스라엘의 고난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2700년 동안 메뚜기들의 소멸시킴을 당해왔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고난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도록 허락하셨는지 의아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 소멸시키는 메뚜기들 아래서 고통을 겪도록 허락하셨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한면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이 계속되도록 허락하시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이 유일하게 그처럼 오랜 시간 동안 메뚜기들의 소멸시킴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견디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인자, 즉 네 단계의 열국에 의한 소멸시키는 인자와 이스라엘의 고난의 인자는 인류 역사의 주요 부분을 이루어왔습니다. 세계 역사에 관해 많은 책들이 쓰여졌지만 이 책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하는 인자와 원칙을 다루지 않습니다. 고난의 인자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는 이제 고난의 인자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고난의 인자는 성육신을 산출한 인자입니다. 성육신을 통하여 전능하시고 영원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성 안으로 이끌리시어 인성과 연합되셨습니다. 어느 것도, 심지어 우주의 창조도 이보다 더 위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로 메뚜기들 아래서 고통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한 쌍의 부부, 곧 마리아와 요셉을 산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사람에 속하여 사람에게서 태어나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고난의 인자는 신성한 성육신을 최종 완성하기 위한 인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고난은 성육신을 산출하기 위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인성과 연합하신 결과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사람인 독특한 한 인격, 즉 예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곧 사람 예수가 되시어 이 땅에 사셨으며 30년 동안 나사렛에 거하셨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인자를 사용하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주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그분으로 하여금 사람에게서 나시어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멸하는 인자를 사용해 오셨으며 여전히 이 인자를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 것은 바로 첫 번째 인자, 곧 소멸하는 인자입니다. 네 제국의 집대성인 로마 제국은 성육신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고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수단을 제공했는데 이는 로마 제국이 행정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고 십자가를 예비했으며 심지어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군병들을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소멸하는 인자와 고난의 인자는 둘 다 하나님께 유용하였습니다. 유대인은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도처에 흩어져 여러 세기 동안 방랑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의 긴 과정을 완성하신 후에 그분은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온 인류 위에 그분 자신을 부어주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어짐을 위해 특별한 경우가 필요했는데 로마 제국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첫째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때가 찬 그날 로마 제국은 흩어진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절기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한 즐거운 때에 하나님은 갑자기 사람들 위해 강림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소멸하는 메뚜기인 로마 정부가 제공한 모든 편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그분 자신을 부으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최종 완성되신 삼일 하나님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심으로 산출된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오늘날의 메뚜기들 또한 하나님과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메뚜기들로 인해 우리는 전화기, 마이크, 녹음기, 비행기, 컴퓨터, 팩스 등을 갖고 있습니다. 메뚜기들로 인해 미국에 있는 우리는 언론의 자유와 교회로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이 제공한 편의들은 또한 우리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메뚜기 정부에 감사하며 메뚜기 전화 회사와 컴퓨터 회사에 감사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모든 메뚜기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가득한 수많은 메뚜기들은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위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자, 수혜자들. 메뚜기들의 소멸시킴과 이스라엘의 고난당함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가 유대인들과 열국 모두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인자, 곧 세 번째 원칙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인자, 즉 수혜자들입니다. 수혜자들인 우리는 주님께서 메뚜기들의 소멸시킴과 유대인들의 고난당함을 통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으로 인해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네 번째 인자, 회복의 원칙. 유엘서에 있는 네 번째 인자는 회복의 원칙입니다. 장래에 실제적이고 실질적이며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날 세 번째 인자인 우리는 앞에 두 인자인 메뚜기들의 소멸시킴과 이스라엘의 고난당함을 통하여 온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림으로써 네 번째 인자인 회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